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뇌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두 부류의 교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한 부류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고 또 한 부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가장 큰 머조리티를 구성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아주 드문 것을 봅니다. 첫째, 교회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 크게 아멘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부딪히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투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신비한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비한 삶이 없습니다. 그 신비한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인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습니다. 상식과 경험으로 비추어 보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판단해서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 곧 포기합니다. 아예 꿈도 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옛날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신비한 삶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상식과 논리와 경험과 합리성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학관 교수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자신들과 동료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 신비한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외계인과 같이 보여야 되는데 신비하게 보여야 되는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삶,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삶,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척이 보고 친구가 보고 동료들이 볼 때 여러분에게는 신비한 삶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없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는 또한 믿음은 있지만은 잘못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기는 하는데 소망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아니고 모두 자신의 희망사항들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들인 것을 봅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남편의 사업을 번성케 해주실 것을 바라고 믿고 아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믿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바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 두 부류의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모든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투지, 세상의 논리와 경험, 주위 사람들, 혈연과 학연과 지연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100% 믿지만 그 믿음으로 엉뚱한 것들 소망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또 한 부류는 근거 없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두 부류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참된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믿는 것이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에 기록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객체는 무엇이고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고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먼저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다고 하는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부를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친척,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부활에 관한 교리 들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는 심리학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하지 않은 얘기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원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은 없는 것을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말씀만 하시면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생기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현재 자녀가 하나도 없었지만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수많은 나라들의 아비가 될지라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지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객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18절을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었다 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자와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아니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았다고. 오히려 21절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의 골격의 핵심은 이겁니다. 19절 후반부를 보면 알고도 합니다. 21절을 보면 확신하였으니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knew, 알았다고, yet, 그러나 believed, 믿었다고 합니다. 알고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100세에 가까운 남자, 90세에 가까운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알고 또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세계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양쪽에서의 논리를 다 직시하고 인정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하게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요약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의 믿음은 참으로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너로 모든 족속에게 축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믿었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따라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은 100% 실현 불가능하게 들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자기가 살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100% 온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 나에게 주지 않으셨기에 나를 이어갈 사람은 여기 내 노예 종 엘리에셀밖에는 없나이다 얘기한 겁니다. 뾰루퉁해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뭇별과 같으리라 말씀하시자 하나님은 여호와를 또 다시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지 25년이 지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신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네 아내도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서 민족의 열왕들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에게 또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적자가 아닌 아들 그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거의 2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왜? 우리는 25년은 고사하고 10년도 고사하고 5년도 고사하고 1년도 고사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렸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놓고 기도하면서 몇 년째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한 성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남들은 벌써 다 포기했을 텐데, 오래전에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그만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세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그러더라도 계속 기도합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했고 분별하지 못했고를 떠나서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불러다가 양피를 벗기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다 불러다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에 대한 오늘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놀라운 것을 봅니다.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19절을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고 합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21절을 보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도 될 것을 왜 여러 절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정말 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산 믿음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치 못했는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연약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하고 확신하였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셨을 때 낙담해서 내 종이나 나의 후손이 되리다 하고 토라졌지만, 그 다음에도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웃고 내 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한 아이다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신과 아내의 신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애를 낳는 것이 100%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네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한 것, 현실적으로는 100%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특정 교리의 영향을 평생 받고 살아갔고 우리 믿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못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 자빠집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거 지금 이 사람 세상을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영어 예배부 같이 전도사를 했던 1.5세입니다. 굉장히 경건해요. 아무것도 안 봐요. 성경만을 봅니다. TV 안 봅니다. 영화보러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 왜 그렇게 섬기냐? 이제는 100% 뛰어들어서 사람들, 학생들하고 같이 살고 네 삶이 없어져야 되고 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타령을 한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성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졌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고 18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것인지를 말했는데 이제 20절과 22절에서는 믿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2절로 건너뛰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에 견고해져서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둘째 하나님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으로 살 때 그 열매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돈이 없고 재주가 없고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하신 약속은 4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22절을 보면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 의롭다 함을 받는다. 다른 사도들이 쓰는 표현으로 옮기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복된 삶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잘하는 장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면은 나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둘째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며 믿음으로써, 셋째 자신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남은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밝힙니다. 23절을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또한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는 진리는 성경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리고 성경의 격려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도 위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도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은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크리스천들 잘못된 믿음으로 삽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와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구약 시대에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자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 구원받았습니다. 이삭 구원받았습니다. 야곱 구원받았습니다. 다윗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올바로 지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믿었기에,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믿었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성경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정 교리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에 한쪽 진리만을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강팍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믿음 주실 때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될지 모르지만 받지 않은 나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뚫고 들어오신다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100%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100%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은 세상의 논리 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100% 모순된 말이지만은, 그러기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한쪽만을 고집하고 믿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모두 진리인 것을 믿고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신학자들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무식한 할머니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배운 자들은 이것이 문제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 물고기나 잡고 세관이나 앉아있고 열심 당원했던 자들, 평범한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은 100% 인간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닮으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성과 믿음은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성을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없는 믿음은 맹신주의, 이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이성은 합리주의, 논리주의로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반쯤은 이성을 사용하고 반쯤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합리성, 논리, 경험, 세상의 지식 100% 다 사용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신비한 비밀들, 지식들, 이거 100% 다 사용하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비입니다. 균형 있는 사람은 흑백 논리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성으로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하등 차원이, 하등 학문입니다. 초등 학문입니다. 세상에서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이성, 논리를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 신비한 부분으로 올라가서도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이성 모두 건지하는 사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삶과 잘못된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들 붙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주님이 신구약 모두 말씀의 최종 판결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구하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들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 수많은 이민교회, 학생교회에서 하는 기도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학위를 위해서 부르짖고 진급을 위해서 더 큰 장사를 위해서 낙을 위해서 부르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가족을 얻는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나라와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라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현실적으로 100% 불가능하더라도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볼 때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의심치 말고 아무리 이루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0%라도 끝까지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던 순간도 많았고 의심될 때도 많았고 요요와 같은 믿음으로 살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시오, 유일한 전능자시오, 유일한 지혜자시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식적으로 되뇌이고 기억함으로써 주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시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실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시지 말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100%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의지를 들여서 천사의 말 듣기를 결정했듯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 말씀하셨다면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나아만 장군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여섯 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갔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일곱 번째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가? 나아만 장군과 같이 일곱 번째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때까지 의지를 들여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는 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25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바라고 믿기로 택하고 순종하는 점.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의지를 들여서 거부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 그 목적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부지런히 부르짖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성경에서 분명히 하신 약속, 나 개인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 바라고 믿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 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에 자신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포함한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많은 가족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이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